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음력 설을 앞두고 27일 미국 아이오와 주민들에게 연하장을 보내 중미 양국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관영 신화통신 등에 공개된 연하장에서 시 주석은 40년 전 아름다운 아이오와주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중미 양국은 폭넓은 공동이익과 광범위한 협력 공간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두 나라는 서로의 성공을 돕고 공동 번영을 이루며 양국과 세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파트너이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양국 국민이 더 자주 교류하며 우호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중미 관계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연하장은 앞서 아이오와주 출신 주요 인사들과 주민들이 연합해 시 주석에게 보낸 연하장에 대한 답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중국 주재 대사를 지낸 테리 브랜스테드 전 아이오와 주지사 부부와 케네스 퀸 전 세계 식량상재단 총재, 드보체크 일가, 베론 일가, 랜드 일가 등 아이오와 주민 58명이 시 주석에게 최근 연하장을 보낸 바 있습니다. 시 주석은 미국의 아이오와주를 향해 각별한 애정을 여러 차례 표시해왔습니다. 아이오와는 시 주석의 40년 전 첫 번째 방미 지역입니다. 지난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 시 주석은 1985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이오와주에 있는 드보체크 부부의 집에 머물렀다고 기업인 만찬에서 회고했습니다. 이어서 집 주소를 아직도 기억한다. 미국민과의 첫 번째 대면이었다고 시 주석은 설명했습니다. 1985년의 시 주석은 허베이성 정딩현의 당서기로 일하던 시절입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한창이던 당시 시 주석은 정부 경제사절단으로 농업을 배우기 위해 아이오와주의 머스카틴시를 찾았습니다. 당시 아이오와 주민들은 32살이었던 시 주석에게 2주간에 걸쳐 식품 공장과 농장을 보여주면서 선진 농업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2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2025년 춘제 담배회에 참석해 대국민 연설을 통해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을사년 뱀띠해에 춘제가 다가오고 있다고 연설을 시작한 뒤에 당 중앙과 국무원을 대표해 여러분께 명절의 아름다운 축복을 전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각 민족 인민 여러분, 홍콩 특별행정구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동포 여러분, 타이완 동포 여러분, 해외 화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뱀은 중국 문화에서 영감과 지혜, 생명력의 상징이며 풍요와 길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각 민족과 인민들은 뱀처럼 끈기와 지혜를 발휘해 희망으로 가득 차고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함께 써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셰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압도적인 득표율로 7연임에 성공했다고 이고르 카르펜코 현지 선거관리위원장이 27일 발표했습니다. 카르펜코 위원장은 이날 수도 민스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진행된 벨라루스 대선의 개표 결과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513만 6천여 표로 득표율 86.82%를 기록해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르게이 시란코프 후보 18만 9천여 표 3.21%, 올렉 가이두게비치 후보 11만 9천여 표 2.02%, 안나 카노파츠카야 후보 10만 9천여 표 1.86% 순입니다. 선관위는 이날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카르펜코 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에 관해 우리는 새 대통령을 선출했으며 여러분은 벨라루스 공화국을 축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7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중위원 본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이 추방한 자국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늦은 시간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콜롬비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한국은 지금 설 명절 연휴가 한창입니다. 음력 설은 29일 수요일이지만요. 한국에서는 명절 앞뒤 하루씩이 법정 공휴일이고 그 앞에 주말 휴일이 있죠. 평일인 화요일 사이에 긴 27일 월요일까지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짧게는 엿새, 길게는 이어지는 주말까지 무려 아흘에 동안 설 연휴입니다. 예전에는 설이나 추석 명절에 고향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귀성인파, 귀경인파로 주차장처럼 된 고속도로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면 요즘에는 연휴를 활용해서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항 출국장 인파가 명절마다 쏟아지는 뉴스인데요. 최근에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불경기 때문에 이번 설 연휴에는 그냥 집에서 쉬겠다는 사람이 40% 정도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한국 안에서 또는 외국으로 여행을 계획한 사람들도 17%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주요 국제공항은 역대 가장 많은 수로 예상하는 설 연휴 기간 이용객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24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 2월 2일까지 비행기를 타고 뭐 이미 한국 밖으로 나갔거나 앞으로도 나갈 사람들을 214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관문이라고 하는 인천국제공항, 문을 연 2001년 이후에 설 연휴 인파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찾아올 예정이랍니다. 자, 이번 설 연휴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나라 밖 여행지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이 태국, 베트남 등 비교적 가까운 외국이 많았고요. 평소에 쓰던 휴대 전화로 외국에서도 또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데이터 로밍, 기내 와이파이 서비스 상품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달라지고 있는 한국의 명절 분위기 전하는 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영상 8도, 맑은 날입니다. 자,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1월 28일 화요일 북한 눈 많이 내립니다. 화요일에도 북한 지역 모든 지역이 흐리고 눈이 내리는데요. 대부분 지역은 오후 늦게가 되면 눈은 그치지만 북부 지역은 늦은 밤까지도 눈 이어집니다. 27일부터 시작한 눈 28일까지 5에서 40mm, 특히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은 60cm 이상 예보돼 있습니다. 또 비도 많은 곳은 60mm 이상입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는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가 영하 9도에서 시작하고요. 신의주 함흥이 영하 11도, 중강 해산은 영하 12도입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7도, 원산 영하 5도, 청진 영하 3도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신의주가 영하 4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개성도 영하 3도입니다. 해산 영하 3도. 서쪽 지방의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는데요. 원산의 낮 최고 1도, 함흥 3도, 그리고 청진은 영상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2에서 5m, 오전에 물결이 높습니다. 먼바다도 5m까지 예보되어 있고요. 서해는 흐리고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5에서 3.5m, 먼바다는 4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1월 28일 화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들어보십시오.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주간 프로그램 미국의 역사 인물 소개하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 소개해드립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윤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이후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가 불법 이주민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로 피난해 갔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간 휴전 합의에 따라 집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6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7선에 성공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 이 불법 이주민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냈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6일 밤늦게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백악관은 캐롤라인 래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콜롬비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콜롬비아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관세 조치는 일단 없던 일이 됐습니다.
네. 최근 며칠간을 보면 이 콜롬비아하고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이 불법 이주민 문제를 두고 갈등의 수위가 상당히 심각했는데요.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수송기를 비롯해 군대를 동원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콜롬비아 정부는 이날 오전 자국 출신 불법 이주민들을 태운 미국 군용기 두 대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콜롬비아 정부는 왜 이 콜롬비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겁니까?
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엄성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그래서 콜롬비아 이주민을 태운 미군 비행기들을 돌려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콜롬비아 정부는 민간 비행기에서 범죄자처럼 대우받지 않은 동료 국민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카드 꺼내들은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미 군용기 착륙을 거부했다는 보고를 받고 26일 오후 1시 30분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 부과의 1년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에 들어오는 콜롬비아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즉각 부과하고요. 일주일 안에 이를 50%로 상향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 인사들과 그 지지자들,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과 콜롬비아 국민과 화물에 대한 세관 검사 강화, 국제 경제 비상권 합 비상권안법에 따른 금융제재 전면 시행 등의 조처가 포함됐습니다.
자, 그러자 콜롬비아 정부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처음에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콜롬비아도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미국이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몇 시간 만에 미국 백악관의 발표가 나오면서 양국 간의 극적인 물밑 작업이 있었던 걸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에서 미국이 세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인데요. 주로 커피나 생화 등을 미국에 수출합니다.
네, 자, 백악관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발표 내용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 백악관은 콜롬비아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제경제 비상권안법에 따른 재무, 은행, 금융 등 제재 초안은 보류되고 서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단 국무부의 비자 발급 제한과 세관과 국경보호국의 강화된 심사는 불법 이주민을 태운 첫 수송기들이 임무를 마치고 성공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악관은 콜롬비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면서 여기에는 미 군용기 태우는 것을 포함해 콜롬비아 국적 불법 체류자를 제한 또는 지체 없이 돌려보내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일단은 콜롬비아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갈등은 좀 봉합된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백악관은 오늘의 사건은 미국이 다시 존경받는 국가라는 걸 전 세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의 주권을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며 미국의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추방을 수용하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콜롬비아 정부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예,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백악관의 발표 내용을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공유했습니다. 루이스 길베르토 무리오 외무장관은 양국이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 이 대대적인 불법 이주민 추방 조처 일환에서 벌어진 거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4년 대선 공약으로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수많은 이주민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에는 약 1,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주민이 체류 중인 걸로 추산되는데요. 미국 이민세관 당국과 백악관이 수집한 수치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초기 1,000명 이상의 이주민이 체포됐고 수백 명이 과테말라를 포함해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동으로 갑니다. 가자지구로 남쪽으로 가자지구 남쪽으로 피난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북부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벌어지면서 봉쇄됐던 이 가자지구 검문소가 다시 열리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27일 아침 일찍 가자시티에 도착한 주민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자 북부로 가는 도로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차량이 아닌 도보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자 북부 지역은 지금 대부분 파괴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상작전과 공습으로 80%에서 90%가 파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많은 가자 북부 주민이 이스라엘의 대피 명령에 따라 황급히 집을 떠났는데요. 이 대부분 피난민이 1년 넘는 기간 계속 안전한 곳을 찾아 전전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1년이 넘는 피난 생활 끝에 이제야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 북부로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6주간의 휴전 합의에 따른 건데요. 휴전 합의에는 가자 지구에 억류돼 있는 인질 33명의 석방과 이스라엘에 구금돼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 그 휴전 합의가 깨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거든요.
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 민간인 여성 아르벨 씨가 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 하마스가 제공한 인질 명단에 생존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점 등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간주했습니다.
네.
그리고 26일 예후드 씨가 석방될 때까지 주민들의 이동을 차단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로 귀환하려던 주민들은 이스라엘 군의 통행 제한으로 도로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가자 북부 주민들의 귀향이 이렇게 허용된 거 보니까 다시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네요.
예, 카타르 정부가 27일 일찍 하마스가 오는 금요일 31일 전에 예후드 씨와 다른 두 명의 인질을 석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를 중재해왔습니다.
네.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확인을 했습니까?
예,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하마스가 예후드 씨 등 3명의 인질을 석방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하마스가 휴전 합의 이행 1단계로 석방될 이스라엘 인질들의 상태 등 정보가 담긴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마스 붙잡혀 있는 그 인질들은 얼마나 됩니까?
예, 하마스는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 공격해 1,200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잡아갔는데요.
네.
그가 몇 번의 합의를 통해 일부 인질들이 풀려났고 아직도 남은 인질은 한 1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약 3분의 1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번 휴전 합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풀려난 인질들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7명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수감자는 약 300명이 풀려났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합의 위반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인질의 귀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휴전 협정 시한을 연장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미국 백악관이 26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참시하는 레바논 이스라엘 휴전협정이 2025년 1월 18일까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레바논 정부, 이스라엘 정부, 미국 정부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포로로 잡힌 레바논 수감자들의 귀환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휴전협정 유효기간이 2월 18일까지네요. 이 합의가 당초는 60일짜리였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지난해 11월 27일 60일 동안 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 기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들어간 자국군을 철수시키기로 했고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리타니강의 북쪽으로 물러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레바논 군대와 헤즈볼라가 휴전협정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며 24일 레바논 내 자국 병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연장하기로 했군요.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가 27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연장에 합의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EU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유럽연합이 어떤 식으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겁니까?
예, 해당 제재는 무역, 금융, 에너지, 기술산업, 운송 그리고 사치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
여기에는 해상으로 운송하는 러시아산 원유와 특정 석유제품에 대한 EU 수입 금지조처 연장도 포함됩니다. 예, 칼라스 대표는 게시글에서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조달할 수입원을 계속 박탈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그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한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제재 대상 품목이 적지가 않은데요.
맞습니다. 자, 일부 제재의 경우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단행됐는데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제재 대상 목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EU는 6개월마다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를 통해 제재 기간을 연장하는데요. 이날 결정으로 제재 만료 시한이 이달 말인 오는 31일에서 오는 7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EU의 이번 결정이 당초 예정보다는 좀 늦어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EU는 당초 지난주에 제재 연장안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헝가리가 제재 연장에 반대하고 나왔습니다.
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제재 연장 결정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먼저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제재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죠.
네.
자, 그러자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의 유럽 운송을 막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가스가 원래는 우크라이나를 통과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을 통해 유럽연합 EU 국가들의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공급됐는데요.
네네.
지난 1일 우크라이나가 가스 운송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슬로바키아와 체코, 헝가리 등의 EU 회원국에 대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서 관련국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네.
이 빅토리 헝가리 총리는 해당 계약 종료로 헝가리가 가스 수입을 위해 대체 경로를 찾아야 했다며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헝가리가 러시아에 좀 비교적인 우호적인 그런 나라이기도 하죠.
네, 헝가리의 경우 다른 EU 회원국들보다 러시아와 더 긴밀한 정치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헝가리는 27일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가스 운송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면 러시아에 대한 이 제재 연장을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EU 집행위원회에서 결국 헝가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EU 집행위원회는 27일 아침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의 성명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이 과정에 참여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헝가리 쪽은 EU 집행위원회 성명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페테르 시아트로 헝가리 외무장관은 유럽연합의 제안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아트로 장관은 성명을 내고 헝가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 요청한 상황을 보장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 역시 유럽 관련 소식입니다. 동유럽의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렸는데 결과도 나왔죠.
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6일 치러진 대선에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7연임에 성공했다고 선거 당국이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전날 진행된 대선 개표 결과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약 87% 투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87%라면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루카셴코 대통령은 4명의 후보와 경쟁했는데요. 득표율 2위인 쉐르게이 시랑코프 후보의 득표율은 3.2%에 그쳤습니다.
네.
직전 대선이죠.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도 선관위는 루카셴코 대통령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7번째 대통령 임기에 당선이 된 건데 그러면은 그 총 집권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대선 결과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총 집권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3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유럽의 최장기 집권자인데요.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예소련에서 독립한 후 처음 치른 지난 1994년 대선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모든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이 벨라루스 헌법은 2회를 넘어선 집권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루카셴코 대통령은 해당 항목을 2004년 국민투표에 붙여 폐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몇 년 전에요? 2020년이 되죠. 그때 대선 이후에 벨라루스 전국이 상당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율이 80%가 넘는다고 발표했지만 부정선거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재선거와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유럽도 루카셴코 대통령이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벨라루스 정부가 야권과 민주인사, 시민사회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며 제재를 가했죠. 자, 이에 벨라루스는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는 한편 러시아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이후 러시아와 군사,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난 대선 이후에 퇴진될 위기를 한번 겪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벨라루스 경제 사정도 좋지가 않거든요.
네.
따라서 대선 이후 지난번과 같은 시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당초 올해 8월에 예정된 대선을 추운 1월로 앞당겼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국제사회의 반응 보겠습니다. 이번 그 벨라루스의 대선 결과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이유는 이번 선거가 가짜 선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 대표와 마르타 코스 확장 동유럽 담당 집행위원은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벨라루스에서 오늘 치러진 가짜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벨라루스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주요 야당 인사들이 감옥에 있거나 국외에 망명한 상태였다고 지적하는데요. 벨라루스 인권단체인 비아스나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벨라루스 당국은 1,260여 명을 정치범으로 구금했습니다.
네. 서방의 비판이 날카로운데 루카셴코 대통령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루카셴코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서방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방과 관계 개선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만 당신들 앞에 굴복하거나 무릎을 꿇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약속한 대로 모스크바에서 곧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중국 관영 언론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루카셴코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서방의 제재를 받는 벨라루스는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는 정식 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DC 주민들은 DC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오랫동안 희망해왔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워싱턴 DC의 주 편입 노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지난 2022년 5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DC가 설립된 이래 DC의 정치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안을 의회가 주기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검토했던 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DC 일부를 메릴랜드주로 재통합, 두 번째 DC 주민들이 메릴랜드에서 연방 상원과 하원 선거에 참여하는 것 허용, 다음 하원에서 표결권이 있는 대표 선출을 위해 DC를 의회 선거구로 정의, 네 번째 헌법 수정으로 DC의 투표권 부여, 마지막으로 DC 전체나 일부를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방법입니다.
Birch, a native Washingtonian, co-founded Neighbors United for DC statehood. It's part of a movement spearheaded by the mayor to give residents of the District of Columbia a vote and a voice.
The Constitution 1961년 수정 헌법 23조가 비준됨으로써 DC 주민들이 대선에서 투표할 권리를 처음으로 얻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DC에 전국적인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니셔티브가 지난 1978년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해 DC가 연방정부 소재지란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다른 주들이 의회에서 가지는 완전한 투표권을 DC에 부여하는 헌법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이 수정안에 DC를 주로 만드는 조항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연방의회가 통과시킨 이 헌법 수정안은 비준을 위해 각 주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16개 주만 인준한 탓에 이 수정안은 폐기됐습니다. 미국에서 헌법 수정안이 확정되려면 38개 주 이상이 비준해야 합니다. 디시를 주로 편입하려는 법안이 마지막으로 나온 때는 지난 2020년입니다. 이해 6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하원이 워싱턴 DC 편입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과 하원 통틀어 연방의회가 DC 일부에 주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이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올리기를 거부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워싱턴 DC의 주 편입 노력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현대 미국 시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사랑을 받은 문단의 거목 중 한 사람, 로버트 프로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61년 1월 20일. 존 F.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장.
선서가 끝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노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시를 낭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기 전부터 이 땅은 우리의 것이었다로 시작되는 이 시는 식민지 상태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개척의 역사를 일궈온 미국에 대한 자부와 결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The gift outright, 확실한 선물이라는 시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의 취임식 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인 중 한 사람인 로버트 프로스트에게 이날을 기념하는 시를 직접 낭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날씨는 춥고 햇볕이 눈부신 그날 연로한 시인 프로스트는 흰 종이에 햇빛이 너무 반사돼 특별히 준비한 시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스트는 대신 자신이 외우고 있는 The Gift Outright을 낭송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20세기 미국 최고의 국민 시민으로 4회에 걸쳐 퓰리처 상을 받았으며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의 시는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널리 읽혔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명성을 얻은 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프로스트는 늘 시 속에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의 추운 겨울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1874년 대륙의 반대편인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프로스트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기자였던 아버지는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고 취하면 아들 로버트한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어머니는 늘 어린 로버트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로버트는 어렸을 때부터 어둠을 두려워했고 일생 동안 상상 속의 병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프로스트의 어머니는 뉴잉글랜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독서와 시를 쓰는 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프로스트는 1891년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그해 학교에서는 프로스트와 엘리노어 화이트라는 여학생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로부터 3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프로스트는 할아버지의 재정 지원으로 명문 다트머스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과 몇 달 만에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몇 년 동안은 공장일, 구두 수선, 학교 교사, 신문사 기자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시를 썼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서도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에 하던 잡다한 일들을 하며 시를 썼습니다. 1913년까지 글을 써서 번 돈은 1년에 겨우 10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프로스트는 뉴햄프셔주에서 농장일을 했습니다. 이 일 저 일을 하며 돌아다니는 동안 4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갈수록 아버지를 닮아가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아내에게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1912년 그는 새로운 삶을 시도해보기로 하고 가족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곳 생활비는 저렴했습니다. 프로스트는 영국에서 자신의 첫 시집을 내줄 출판사를 발견했습니다. 책 이름은 A Boy's Will, 한 소년의 의지였습니다. 1913년 책이 나오자 영국의 독자들은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국인 미국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찬사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영국에서 살고 있던 또 다른 미국 시인 에즈라 파운드도 프로스트의 시를 읽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잡지에 프로스트에 관한 글을 실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두 번째 시집을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노스 오브 보스톤, 보스톤의 북쪽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보스톤의 북쪽을 프로스트 최고의 시집으로 꼽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책이 첫 번째 시집보다 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프로스트가 단순한 언어에다 새로운 의미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시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평범한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1915년 두 시집이 미국에서도 출판됐습니다. 그는 시집이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자신도 돌아와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돌아온 그는 사람들의 찬사에 놀랐고 출판사들의 환영에 놀랐습니다. 그는 뉴햄프셔주에 또 다른 농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글을 쓰고 대학 강의도 나갔습니다.
프로스트는 언어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는 뉴잉글랜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똑같이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누구나 알아듣는 말로 시를 썼습니다. 날씨, 나무, 계절, 낮과 밤 등 자연을 단순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초기에 쓴 The Pasture, 즉 목장입니다.
'I'm going out to clean the pasture spring. I'll only stop to rake the leaves away and wait to watch the water.'
목장의 샘을 치우려 가려허. 그저 낙엽이나 긁어 치울 생각이요. 그리고 맑아지는 물이나 지켜볼까 허.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요. 당신도 갑시다. 어린 송아지를 데리러 가겠소. 어미 소 옆에 서 있죠. 너무 어려서. 어미가 혀로 핥으면 비틀비틀하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오. 당신도 갑시다.
프로스트는 유명 인사가 됐지만 그것이 그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고와 행동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점잖고 현명한 시 속의 인물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되길 희망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가족도 프로스트가 시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세계는 슬픔으로 점철됐습니다. 그는 갈수록 두려움을, 고독을 갖고 있던 것을 상실해가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자연을 읊은 그의 시 가운데는 겨울을 노래한 것이 다른 어느 계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겨울의 시들은 자연에서 발견하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저항의 순간, 변화의 순간, 고독한 사람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의 시,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은 어두운 세상에 대한 그림입니다.
2 roads diverged in a yellow wood, and sorry I could not travel both. And be one.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얘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프로스트는 별다른 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인간의 삶에서 시가 주는 가치를 드러내 줬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네 번이나 받은 것은 시인으로서는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예일대학, 콜롬비아대학, 다트머스대학, 하버드대학 등 여러 대학에서 40차례나 명예학위를 받았고 1960년 미국 의회는 그에게 미국 문화에 끼친 공로로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긴 생애 동안 프로스트는 시인으로 최고의 영예를 누렸고 미국 사회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숨졌고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수용됐다 그곳에서 숨졌습니다. 아내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프로스트의 여섯 자녀 중 큰아들은 8살에 콜레라로 죽고 둘째 아들은 자살했습니다. 셋째 딸은 정신질환, 넷째 딸은 출산 직후에 숨졌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떠나가는 아픔을 간직한 채 로버트 프로스트는 1963년 1월 29일 전립선 수술 합병증으로 타계했습니다. 공허함에 사로잡혀 나그네처럼 떠나간 그의 유해는 버먼트주에 있는 가족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현대 미국 시인 가운데 한 사람, 로버트 프로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꼼짝 않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s for having me.
Did you buy the car?
No, it was too expensive.
You can ask them to lower the price a little bit.
I tried. I asked them to either lower the price of the car or lower the interest rate on the loan, but they didn't budge. I asked them to either lower the price of the car or lower the interest rate.
차 가격을 낮추든지 이자율을 낮추든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sk. ASK, ask는 묻다라는 뜻도 있고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요청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죠.
I asked them to either lower the price of the car or lower the interest rate.
차 가격을 낮추든지 이자율을 낮추든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hey didn't budge.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Budge, B-U-D-G-E, budge는 약간 움직이다 이런 말인데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They didn't budge.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They didn't budge. They didn't budge an inch. They didn't give an inch.
1인치도 주지 않는다. 1인치는 2.54cm로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1인치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이런 말이 되죠. 이번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아주 태연하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David got fired. Did you hear me?
Yes.
You didn't even bat an eye.
I'm trying to decide if I'm happy or sad.
Yeah, he didn't lift a finger to do his job around here.
But he did bend over backwards to get us the parking.
True. And now there will be one extra parking space.
데이빗이 해고됐다는 소식에 제 반응을 본 쟈니 한 말.
You didn't even bat an eye.
눈 하나 깜짝하지 않네요. 여기서 bat, B-A-T, bat은 동사로 쓰여서 bat an eye, 눈을 깜빡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You didn't even bat an eye.
당신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밌는 표현 하나 나왔죠.
He didn't lift a finger.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He didn't lift a finger to do his job around here.
그는 회사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는 회사에서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다. 여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대 표현도 나왔습니다.
Bend over backwards.
매우 애쓰다. 이 표현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He did bend over backwards to get us the parking.
그는 우리에게 주차 공간을 주려고 매우 애썼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They didn't budge.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buy the car?
No, it was too expensive.
You can ask them to lower the price a little bit.
I tried. I asked them to either lower the price of the car or lower the interest rate. They didn't budge.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They didn't budge.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융통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He didn't lift a finger.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다. 두 가지 표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최근 세 번째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베네수엘라 국민과 민주적 열망에 대해 계속 철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식은 대부분의 국제 관측통들이 부정선거로 간주하는 선거가 치러진 지 6개월 후인 1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선거 기록에 따르면 야당 지도자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곤살레스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지난 9월 베네수엘라를 떠나 스페인으로 망명했습니다. 또 선거 부정선거 결과에 항의하던 수백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마두로 정권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 수백 명의 시위대가 카라카스 거리로 나와 마두로 대통령의 권력 장악을 비난했습니다. 야당 지도자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이 과정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마두로의 취임식을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전 세계는 진실을 알고 있다며 마두로는 2024년 대선에서 분명히 패배했으며 대통령직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베네수엘라 국민과 연대해 미국과 전 세계 파트너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두로와 디오스다도 카벨로 내무장관의 체포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각각 최대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주는 방향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마두로와 관련된 개인이 부정선거 또는 탄압 행위에 가담한 경우 새로운 비자 제한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탄압과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것을 돕는 베네수엘라 관리 8명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을 포함한 미국 파트너들은 베네수엘라 국민과의 연대 메시지를 보여주고 마두로와 그의 앞잡이들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재무부는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앞잡이들이 정치적인 반대자들과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정치범 석방을 촉구하며 모든 베네수엘라 국민은 보복의 두려움 없이 평화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견해를 평화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